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벽같이 저희를 부르셔서 또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려고 애쓰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또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당대 세계복음화의 중심부가 뜨거워지게 된담을 대해 주옵시며 온전히 주의 오심을 소망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그 수가 늘어나게 부족합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늘 구원의 고민 가운데 치닫고 싸움을 싸워야 되지만 구원에 감사하며 또 구원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된담을 대해 주옵시고 각자 개개인들에게 형편과 사정을 하시는 주님께서 큰 은혜와 긍휼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로마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러니까 믿으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럼 이제 뭘 믿으라고 줬냐 하는 생각이 연달아서 따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믿으라고 줬지? 우린 한평생 신앙생활을 성경의 근거에서 하고 있어요.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요한데 두 가지죠. 이 성경, 로마서가, 갈라디아서가 그 당시에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성경이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런 의미가 너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이 안 벗어나기 위해서 그때 어떤 의미였는가를 계속 살피는 거예요. 왜냐하면 훅 끌어서 우리가 의미들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 8장인가요? 뭐라고 나오냐면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요. 결혼하지 말고 아내를 두지 말고 남편을 두지 말고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포로되기 전, 포로된 그때, 포로된 이후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특히 요시아 왕 때 활동했던 사람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나라가 멸망할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 결혼해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좀 넘어가서 28장, 26장인가 하게 되면 결혼해라 그래요. 네 자식을 결혼을 시키고 자식의 자식을 결혼을 시키고 텃밭을 사서 밭농사를 짓고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에 결혼하지 말라는 무슨 말이고 뒤에 결혼하란 말은 무슨 말이냐는 말이야.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앞에는 포로되기 전이에요. 뒤에는 포로된 이후에요. 야, 포로됐는데 하나냐라는 사람은 어떤 말 하냐면 짐 풀지 마. 너희 돌아올 거야. 그래요. 2년 안에 돌아올 거니까 희망의 메시지를 막 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냐인데요. 항상 예레미야를 반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포로돼 간 사람들이 짐을 안 풀렀어요. 왜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짐 안 풀렀는데 이사 가는 경우. 지금 풀려지려다가 1년 지났는데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똑같이 2년에 돌아온다고 거짓 예언을 하니까 백성들은 가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586년에 포로되어 가서 살아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오늘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들한테 뭐라고 말하냐? 짐 풀러 그래요. 짐 풀고 근데 못 돌아와. 못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돌아오는데 70년 뒤에 돌아와. 그러니까 짐 풀고 결혼을 하고 자식의 자녀를 결혼시키고 그러고 텃밭을 사가지고 아예 정착하고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런 맥락 없이 탁 꺼내서 종말을 강조하다 보니 많은 그 이단들이 있겠죠. 하다 보니 결혼하지 마라 이걸 툭 꺼내서 쓴다는 얘기는 그 시대 정황 그 말씀에 주어질 때 그 정황을 무시한 채 현재 필요에 따라서 인용해 쓰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결혼했거든 보면요. 그것도 참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되면 말씀이 얼마나 그러니까 예레미야 18장과 28장에는 그런 간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황을 없이 역사적인 배경과 이해가 없이 말을 꺼내서 현재 필요에 따라서 막 써지게 되면 그 맥락의 이해가 없이 쓰게 되면 뭔가가 오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주된 의도가 그 의도가 아니에요. 그 의도가 본인이 살아보니까 결혼하니까 아우 혼자 사는 게 너무너무 편한 것 같아. 그럼 모를까? 예를 들면, 그 모르는 일이죠. 주여 오시면 내일일지, 내일 모레일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일이지만 이 땅에 복음이 완전하게 증언됐냐라고 우리가 따져볼 때는 이제 택도 없잖아, 아직까지. 예를 들면. 그런,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 그게 강하게 임해서 곧 내일 주님 오실 것 같아요. 제가 담임 선교회라고요. 이장님 목사가 했던 그 담임 선교회가 연남동에 있었는데요.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가 연남동이었어요. 그걸 제가 봤다니까요. 98년도 10월 28일인가요? 뭐, 그쯤에 오신다 그래서 막 다 흰옷 입고 다 들어, 왜 또 흰옷 입고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다 흰옷 입고 쑥 들어가갖고 그 이상하죠? 그러니까 천사가 항상 검은 옷 입진 않잖아요. 흰옷 입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이 몰려갔다가 나중에 2시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안 오셔갖고. 다 카메라 막 찍고 있고 막 그 조명 켜고 있었는데 다 걸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주님 오시지 않아가지고. 그걸 보면서도,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교역자 생활을 두 번째는 교회에서 봤던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 인상적. 연남동 주사식당 거리에서 멀지 않은 경성고등학교 그 후편에 있는 그런 큰 단독주택이었어요. 거기서 모였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예언을 했어요. 어떤 애들은 영혼이 말때 그래서 예언을 했는데 주 오심에 대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때 빛과 소금 생명에 대해서 책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걸 보면은 철저하게 말씀을 내 필요에 따라서 인용해서 오용하는 경우예요. 그거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저는 가족 상담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를 들면 뭐 아들러의 심리학이랄지 아들러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출생 순위에 따른 심리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상담 시험 볼 때도 그게 나왔었는데 출생 순위 첫째와 둘째와 셋째의 심리가 다르다. 이것이 평생 그 사람의 개인의 삶을 좌우한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또 좋아하진 않지만 프로이드 어릴 때 어떤 문제가 한평생 그 사람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 안에 내면의 작은 아이가 계속 그 사람을 괴롭힐 거라는 그런 뭐 너무 맞는 말이죠. 또 분석 심리학 융이랄지 융이 근거한 내용들이 MBTI예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상담에서 개인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개인이 아무리 치유가 되어도 가족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개인의 병은 또 유발된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세브란스 출신의 기독정신과 의사 회장이었던 사람한테 6개월 동안 그 상담을 지도를 받으면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귀신 들린 것과 정신병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보게 되었어요. 등등등. 그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그 치유에 대해서 치료에 대해서 많이 좀 그 관심 있게 봤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기승전 치유였어요. 기승전 치료였고 항상 그랬어요. 그리고 그 부분들이 성경을 볼 때 우리 개인 삶의 어떤 문제와 고민들을 해결하는데 큰 지혜를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기승전 치유 그 부분들을 어느 순간에 정리하게 된 그 이유가 성경을 당사 먹으려면서 쭉 계속 더 그전까지는 잘 많이 못 읽었어요. 왜냐하면 주신 거 받아서 이렇게 잘라서 편집해서 전하면 좋은 메시지였어요. 그렇게 분위기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서 살면 내가 해야 되는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을 다 한 거였어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기도 수첩. 그거 가지고 말씀을 잘 정리해서 기도카드 만들어서 전국에 뿌리기도 했어요. 뿌린 내용이 며칠 돌아가지고 저한테 오기도 했어요. 그렇게 거의 10년 이상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매번 십몇 년 동안 17개, 18개 말씀 운동을 매주 하면서 그 내용에서 자주 말했던 내용이 결론적으로는 치유였어요. 또 지난 교회에서 있을 때 전체를 아우르는 가족사랑부를 운영하면서 가족사랑부에서 개인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성경을 들고 플러스 상담을 응용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되게 인기 있는 모임이 되기도 했어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한대요. 가족사랑부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거기서 결혼예배학교랄지 개인 노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부분이랄지 오는 세대도 중요하지만 가는 세대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굉장히 마음에 두면서 생각하면서 오는 세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가는 세대 거의 다 무너져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재림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러면서 노년을 아이고 돈 벌어놓고 이러면서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을 얼마나 우리가 또 도와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놓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당대 세계복음화가 특별한 신학의 구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기본으로 믿잖아요. 성경의 복음에 대해서. 근데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치유, 치료를 많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린 각자 개개인들은 개인의 믿음이기 때문에 내게 있는 문제 해결되는 것에 딸 역점을 둬요. 그러나 어저께 어떤 목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에요. 교회에서 약간 많은 문제 일으켰다. 40몇일 만에 응답받았습니다. 드디어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물질의 응답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기대해준 주변 동역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샬롬, 이렇게 보내왔어요. 아, 이런 문제 해결에 저분의 응답의 믿음의 중심에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각 다양한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특별히 읽으면서 그동안 봤던 거 사사기를 봤었고요. 히브리서를 봤던 적이 있었고 말라기를 봤었고 많은 성경들을 이렇게 통으로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주의 백성들이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을 우선 읽어내질 않고 읽질 않아요. 읽질 않고 읽는다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대부분 지나간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왜 저도 그랬었습니까? 근데 성경의 의미가 정확히 우리 각 개인에게 발견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치유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나한테 이 말씀을 왜 주신 거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가지고 발견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성경을 인용하면서 활용하면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아주 진하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에 대해. 우리 모든 고민의 핵심이 뭐냐? 구원이에요. 왜 치유받기 원하냐? 구원 때문이에요. 치유받으면 구원이 더 깊은 구원이 원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힘들고 믿는 것이 빨리 뭔가가 편하게 와닿아야 되니까 우리도 모르게 다가서게 되는 게 치유인데, 그걸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어떤 부분 너무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신앙생활의 기승전 결론, 기승전 치유, 기승전 치유, 기승전 치유라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저는 다르다는 말 참 많이 합니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평생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 경우가 있다면 그런 경우예요. 성경을 치유라는 관점 보고 치유라는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되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지가 않아요. 성경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다양하게 응용할 수는 있겠지만 응용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쓰여졌지가 않아요. 우리 1장부터 오늘 8장까지 8장의 내용을 어저께 내용을 다 봤는데 오늘 1장에서 4장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만 안 하는 책이 있나요? 다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로마서만큼 이렇게 선명하게, 진하게, 생생하게, 실감나게, 또 논리적으로 은혜되게 의미를 가지고 충분하게 계시된 채 말하는 내용이 많지 않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어집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였다. 특별히 로마 교회는 한 곳에 역시나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여러 인물 중심으로 여기저기 최소한 다섯 개 정도가 모여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 교회는 카타콤 같은 지하로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많이 증거됐었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특별히 이방인들이 많이 활성화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하는 그런 전형적인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큰 갈등이 시작되었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 갈등이 되어서 교회가 더 이상 교회로 기능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렇게 했냐? 아니요. 유대인끼리 있어도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한 번도 안 갔던 교회예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직접적인 관여가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향해서 쓰는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가 로마서예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왜 썼는가? 그들에게 있는 갈등에. 근데 그들에게 뭘 말하느냐? 다시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증언하고 설명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뭐였느냐? 그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그렇죠? 또 그 각각 개개인들이 그런 어떤 어려움과 어떤 혼란스러움과 그런 어떤 불편함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구원을 설명하면서 다시 그들을 복음 앞에 세우고자 한 것이 로마서를 줬던 의도였습니다. 우리 1장부터 잠깐 좀 보겠습니다. 말씀드렸죠? 1장은 이방인의 죄를 말하고 있다. 2장은 뭡니까? 유대인의 죄를 말하고 있다. 3장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의 죄를 말하고 있다. 그들 어떻게 구원했다고요? 믿음으로 구원했어요. 이게 1, 2, 3, 4장이에요.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 모든 사람의 죄, 믿음으로 구원. 기억나시죠? 5장은 뭐였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6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에게는 7장 문제가 많고, 그래서 그들을 결과적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인데, 성령의 인도, 성도의 견인, 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장 13절입니다. 우선 1장 제가 2절 한번 읽어드리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2장, 3장, 4장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예요. 2절 이 복음은 4절 마지막 부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라고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바울보다 더 믿은 지 연주가 오래된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던지는 복음이었습니다. 13절 넘어가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의 길이 막혔도다. 잘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무슨 말입니까? 가고자 했지만 못 갔다. 그 얘기죠. 이는 그 이유는 너희 중에서도 가고자 했던 그 이유죠. 그 이유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 바울은 뭘 사단 뭘 꺼내냐면요. 이방인들을 꺼내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이 많지. 그 이방인들에게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데 그 일을 너희에게도 하고 싶어.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대상이 1차는 이방인이에요. 바울은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말 있죠.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라는 말이 있어요. 갈라디아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은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원했고 특별히 로마 교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도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다 이방인의 부류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렇죠? 빚진 자라는 얘기는 나중에 그 뭡니까? 그 11장에 나오죠. 사랑에 대해서.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 너희가 누구냐? 이방인이에요.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을 다른 데만 응답받는 이방인들처럼 이렇게 난 하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도 가서 뭐라고 싶냐? 복음 전하기를 원해. 로마 너희 교회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 전하고 싶어라고 말하는 것이 13, 14, 15장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17장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복음에 뭐가 나타나있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있다. 기억나십니까? 로마서에서 특별히 말하는 의는 윤리적이나 사법적인 내용의 의가 아니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윤리적이거나 사법적인 깨끗한 그런 의의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 의의는 언약적인 관계적인 의미로 해석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계약이 뭐냐면 쌍방의 책임을 다하는 거야.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면 그건 언약적인 관계가 아닌 거야. 약속을 안 지키는 거죠. 언약적인 의의가 뭐냐? 관계적인 의의가 뭐냐? 약속하신 것을, 계약한 것을 서로가 계속 지키는 것이 의의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39권의 배경을 통해서 오신 거야.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의예요. 의로운 자가 나오셨는데 그의 이름은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처음으로 의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요. 그렇죠? 의의를 여기면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고 3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 같은 예를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예를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18절부터 보게 되면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방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32절까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상태냐? 이방들의 실질적인 모습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근거해서 1장을 이방인의 죄라고 로마 교회인데 유대인을 먼저 말하지 않고 이방인을 먼저 말을 해요. 바울이 항상 시각이 그래요. 항상 이방인 약간 우선 그 뒤에 유대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많은 동성애와 우상 숭배와 막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그리고 그들은 율법이 없지만 율법이 없는 그 상태에서 망하고 그들에게 죄인임을 18절부터 32절 말씀까지 그들이 왜 죄인인가에 대해서 쭉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방인의 죄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구원을 하고자 했다. 1장 그렇게 요약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 말씀 보니까 2장 17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 나이에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지금 17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인도자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 역할을 하고 자신을 교사라고 선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21절 너희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고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율법을 자랑한다고 하지만 네가 율법을 범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내용이 23절까지 내용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을 향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 안 되며 하나님을 자랑한다며 뜻을 분별하고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뜻을 분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지키고 안 지키게 될지를 18절 말씀 보니까 뜻을 분별하고 있는 거죠. 19절 말씀에 인도자여 어둠 속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네 스스로 믿고 있어요. 자신을 교사라고 말하고 있고 선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러나 사실 너희 모습은 이렇지 않냐라고 말하는 거죠. 24절 기록된 바 기록된 바라는 말은 다 구약을 의미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인들의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거예요. 성경에 이 내용이 기록돼 있대요. 지금 로마 교회에서 있는 일이 아니라 그 기억이니까 이사야서 52장 5절이죠. 이사야가 말했던 그 내용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믿는 너희 때문에 빛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율법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인도자라고 말하고 그 교사라고 말하고 선생이라는 말하는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죄를 결론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 너희도 죄인이다. 그거예요. 28절 말씀 보니까 무릎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면서 유대인들이 왜 죄인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실제 유대인들도 죄인인 것을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될 것이 왜 죄를 먼저 얘기하고 있지?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거잖아요. 복음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거 설명하기 위한 건데 죄인인 것을 먼저 얘기해요. 창세기를 보세요.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지만 곧 죄인이 되잖아요. 지금 그 구약의 틀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교회에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이 발견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믿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3장으로 넘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9절 말씀 보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어디 있다고요? 죄 아래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10절 말씀 보니까 기록된 바, 또 나오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느니라. 지금 로마 교회에 치유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야 너 이렇게 복잡하고 싸우는 이유가 이런 문제 때문이야. 유대인들 너 죄 이거 해결해야 되고 이방인들 너 죄 이거 해결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상태가 계속 어떤 유도냐면 죄인일 수밖에 없다. 유대 이방인 너희 죄인이야? 너희 잘한 거 없어? 유대인 넌 더 마찬가지야? 율법까지 받았지만 너 선생이라고 스스로 여기지만 스스로 믿고 있지만 너희 사실은 죄인이야? 3장에서는 사실상 뭘 말합니까? 의인은 한 명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 장이 없었으면 우린 지금도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가 힘들어져요. 이 구절 때문에 이런 구절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에 다 죄인이 되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을 포함해서. 아까도 말했죠.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 없나니. 하박국 얘기예요. 근데 지금 3장에서는 10편 14장 말씀을 들어서 의인 없다라고 말씀을 꺼내는 거예요. 계속 구약을 인용해서 뭘 꺼내냐. 의인은 없다. 이거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계속 의인이 없다고 말을 할까? 뭔가를 말을 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요. 그 내용이 7장, 8장에서 터지는 거예요. 그냥 편지를 막 생각나는 막 쓰는 게 아니라 이 긴장을 쓰는데 생각 없었겠습니까? 뭘 써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글을 정해놓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장절이 구별됐던 것은 아니지만, 아세요? 문집? 문집. 여러 글들을 모아갖고 모아놓은 게 문집이에요. 성경은 대부분 다 그런 구조예요. 바울이 했던 로마 편지 같은 거는 하루에 쓴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몇 날 며칠을 쓴 다음에 이걸 보내는 읽고 고치고 쓰는 보내는 거거든요. 그냥 순간 뭐 필 받아서 썼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한 교회 글 쓴다고 했을 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중요한 글을 할 거 아니에요. 중요한 영화를 쓸 로마서를 들고 가는 사람이 베베예요. 보호자 베베 16장 나오죠. 그 여자의 몸으로 갱그리아 교회 일꾼인 베베가 이 편지가 종이 글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양의 글이에요. 이것을 목숨을 걸고 갱그리아 교회 베베가 로마 교회까지 편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썼던 사람은 더디오잖아요. 바울은 부르는 거예요. 써봐라. 쑥 말을 하면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부분은 바울의 친필로 써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친히 쓰노니 이런 부분도 있어요. 대서시켰어요. 글을 쓰게 시켰지만 어떤 부분들은 본인이 쓰는가 강조하기 위해서. 어쨌든 3장을 뭘 말하고 있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이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특별히 로마서 3장 23절 대표적인 구절이죠.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유대인,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를 확대해서 모든 사람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설명하려고 자꾸 죄인인 걸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의로워질 수 없는 너희를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 그걸 말하기 위한 것이죠. 2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의의를 강조해요. 노력해서 얻은 의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을 평생 싸우며 살아가야 되겠지만 우리의 그 싸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고역으로 나갈 수 있는가? 없습니다. 없어요. 죽는 그날까지 계속 잘하는 거예요. 주 앞에서 서는 그날까지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 싸움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내가 이걸 싸워가지고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주님 원하시는 그 100% 상태에 다달할 수 있다? 성경 어디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한평생 싸우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너무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4장 넘어가면 4장은 믿음을 통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요. 2절 3절 말씀 보니까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란 말 나왔어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성경을 표현한 것이지만 여기 아예 대놓고 성경이라고 말했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 또 의의를 말하고 있어요. 계속 의의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볼 때 의의가 무슨 의미인지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사법적인 의의가 아니라 언약적인 관계적인 차원에서의 의의다 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 의로운 분과 연합되면 그 사람도 의로운 거예요. 그렇죠? 9장 내용,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되었어요. 그 부분들, 5장의 내용, 6장의 내용,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함께 부활했어요. 7장, 인간의 문제가 가득하고 곤고한 사람들과 말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8장,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인도받게 될 것이에요. 이 내용을 말하고 해서 지금 계속 죄, 죄, 죄.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모든 사람의 죄, 사장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신, 그 믿음을 통해서 여기신 아브라함 믿음이 완전했냐? 아니요. 그 자식을 줄 것을 믿었는데 바로 아내 말을 듣고 불신앙이에요. 아내가, 여보, 난 틀렸어. 우리 하갈 취해서 얘기 납시다. 대를 이읍시다. 남편이 싫은 척 좋은 척 하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 언약에 대한 불순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못 본 척 하셨어요. 내용을 봅니다. 2절, 3절,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7절, 8절 말씀 보니까 불법의 사함을 받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복이 있냐, 6절 말씀 보니까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을 했습니다.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지금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죠. 불법이 가려진 거예요. 불법을 안 진 게 아니라 그것이 가려진 거예요. 그리고 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가려짐을 당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습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냐? 할례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무할례 때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할례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면 우리 다 할례 받아야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할례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지 않았냐.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얘기가 이런 의미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말해줬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로마 교회에 복음을 설명하는데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얘기를 끌어서 지금 로마 교회 말을 하는 거야. 이와 같이 우리도 구약과 신약을 본보기로 삼아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 근거와 이유는 이 말씀이 그 당시의 의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의 묵상은 너무 중요하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신앙에 다 고민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말씀 건너 나아가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뭘 믿어야 되느냐? 말씀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뭘 믿으실까 도대체?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말씀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쭉 넘어가서 12절 말씀 보니까 또한 할례제 조상이 되었느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16절 쭉 넘어오니까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쭉 넘어가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겨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고 예수 우리 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자를 믿는 자니라. 우리를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긴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너희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건을 행하실 때 이미 미래에 있는 우리를 기억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은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더해지고 이런 것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복음으로 나가서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영혼의 힘을 얻고 생명의 힘을 얻고 또 그 가운데 그 힘을 가지고 당대 세계 복음을 해서 믿음을 드리고 말씀 가운데 순종해 내기 위해서 그 순종으로 주님께 결과적으로 영광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너무 부족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인생을 드리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내가 원했던 얼마나가 주어지고 뭐가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자녀가 잘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복음 없는 사람과 큰 차이가 없죠. 활용해서 인용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식의 믿음이라면 당대 세계복음을 감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74일 남았습니다. 뭐 카운트를 저만 하고 있는데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이 부분들을 강단에 선포된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수정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면서 교도하면서 인도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계속 커지는 것은 정상적인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목학선생이 말씀입니다. 최고의 목회자가 말씀이에요. 최고의 사도가 말씀이에요. 최고의 선지자가 이 말씀이에요. 선지자가 왜 사라졌냐? 사도가 쓴 말씀들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지자, 사도, 교사, 목사, 복음 전하는 자가 초대교회 때 있던 직분이에요. 사도 사라졌어요. 중남미 있습니다만은 선지자 사라졌어요. 복음 전하는 자, 교사 이런 모든 직분, 선지자 이런 선지자, 사도의 모든 직분들이 다 목사에게로 들어왔어요. 근데 목사들이 문제죠. 그건 뭐 생략하고요. 우리 꼭 기억합시다. 일장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모든 사람의 죄, 그리고 믿음이라는 구원을 통해서 1, 2, 3, 4장을 말하고 있다. 영화를 봤어요. 극한 직업을 두 번 봤습니다. 코미디 영화를 두 번 봤어요. 한 번 볼 때 잘 몰랐어요. 아니, 뭐지? 한 번 보고 두 번째 보니까요. 더 이해가 가는 거예요. 뭐 좋은 영화는 아닙니다만은, 보면서, 아, 알고 보면 더 잘 보여요. 성경도 보세요, 한번. 말씀드렸죠? 8장을 외우고 있다고, 제가. 진도는 똑같습니다만은, 안 외워져요. 어쨌든, 39절 말씀까지 정말 외워보겠습니다. 이게요, 말씀에 의지해서 사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한평생 연약할 거예요. 한평생 고난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 모든 고난들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게 될 것이에요. 정냄에 뚝뚝뚝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로마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빠졌겠습니까? 이방인을 향해서, 유대를 향해서, 그걸 소문난 교회인데 거문왕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당대 세계방의 발걸음들은 그냥 파이팅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구원의 축복과 감격과 감동의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할 때 갈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참된 구원의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시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의인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쓴다고 하지만 연약한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메어져 종노릇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가운데 주의 은혜를 바라보게 된담을 대해 주옵시고, 우리 의롭다 여기신 그 하나님의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발견되게 하시고, 복음이 어떤 의미인가, 복음이 가득하게 된담을 대해 주옵시고, 우리가 조짐 많은 일들 가운데 특별히 당대 세계복음화를 향하여서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 또 IT에 있는 많은 문제 가운데 인도하고 있는 팀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카리브 해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9개 나라 가운데 힘을 더하시사 그들의 각 나라의 문들이 열려지게 된담을 대해 주옵시고, 진행될 남수단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사 아프리카를 살릴 수 있는 귀한 모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있을 동해교회 전도 모임 가운데 힘을 더하시고, 그 동해 지역에 문들이 열려지며 합당한 자를 찾는 발걸음 되도록 그 발걸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또 동해교회를 인도받고 있는 우리 성경화 전사님에게 힘을 더하시사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토요일날 있을 청소년부 수련회와 또 동해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전교회가 하나가 되고 청소년들이 하나가 되어서 더 복음 가운데 깊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자 있습니까? 병약한 자 있습니까? 힘을 더하시고, 문제 어려움과 질병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며 더 주 앞에 바짝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주여심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15개의 교회와 관련된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